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일부를 섬기고 있는 유재준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때론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걷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치열한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참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뭔가 그 따뜻한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삼일교회 부임해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금요일에 오면 늘 설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그 목사님들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위험한 발언인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밑에서 이제 성도님들 나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이제 기도 이제 받기를 기다리시는 그 장면이 기도 시간이 되면 제 그 머릿속에 늘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 제목을 적으시는 어떤 성도님들의 모습, 그리고 기도를 기다리시는 어떤 성도님들의 모습, 그리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 제목을 보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저 밑에 있는데도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치열한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강 저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풍랑이 이제 막 이르니까 이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저 멀리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은 누군지 몰라서 유령이다 소리쳤는데 마치 그 공유와 이동욱이 그 도깨비의 그 명장면 속에서 그 짙은 안개를 뚫고 이렇게 멋지게 걸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타나셨고 멋지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멋지게 주님이시거든 저를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라 풍랑이 계속 이루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옆에 계속 풍랑이 있는 것을 큰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고 그 본 즉시 물에 빠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설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쭉 읽어 내려가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선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 그래 베드로는 역시 성질이 급하고 참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보통 묵상하고 넘어가는 본문입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게 정말 전부인지? 아 우리가 성질 급하게 예수님께 뭘 구하면 안 되는구나. 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하는구나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낯설게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떠난 여정에서도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 14장의 이야기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복음서 네 권에 전부 기록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밖에 없을 정도로 참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성 5천 명을 먹이셨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었는데 성인 남성만 5천 명이었으니까 대략 만 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강주리가 남을 만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줄 진정한 왕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기적이라면 이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이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되겠다라고 싶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 하고 급하게 도망치시는 듯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근데 재촉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낭카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강제적으로 이것을 하게 하다, 어떤 그 물리적으로 강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강제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죄송합니다만 뽕에 차오른 거죠.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가슴 벅찬 엄청난 심취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왕 삼을 만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근데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되겠는데? 예수님 대박이잖아. 예수님 이 정도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괜찮은 제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떤 그 사람들 그 막론하고 예수님을 왕 삼고 싶어서 이제 막 들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재촉하사 강 저편으로 보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을 제자들이 마주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배태워서 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셨는데 뭐를 만나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강요해서 저 건너편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들은 느낌만 봐도 견적이 나오는 거죠. 딱 보니까 이거는 망했다. 우리가 평생을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 정도 풍랑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진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일날 같이 공동체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저녁 예배까지 딱 드렸습니다. 8시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로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주일에 저녁 예배까지 딱 드리고 하면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뭔가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로를 얻은 것 같고 공동체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전히 변하지 않은 풍랑이는 저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주말 동안 공동체 안에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토요일과 주일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하게 돼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또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데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풍랑이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난과 고통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 고통을 겪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고난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개인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과 지점에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드는 그 풍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졌고 마치 제자들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 그분과 내가 함께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풍랑 속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여전히 이 거친 세상에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이렇게 건지셔서 안전한 곳으로 탁 옮겨 놓으신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핑크빛 사랑을 나누면서 맛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차를 마시면서 예수님 전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님 전 너무나 행복해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풍랑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 풍랑이는 바다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그 믿음을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인 거죠. 오병이어의 찬란했던 그 기적과 낭만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이 원하는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참된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며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걷는 일입니다. 풍랑 속에서 그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누가 나타나셨죠? 누구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같이 배 타고 그 풍랑을 이렇게 즐기시면서 마치 그 난파선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유령이다! 마치 그 저승사자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는 더더욱 이 심연의 깊은 바다는 미지의 세계, 혼돈과 그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 출신의 사람들은 그걸 더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거죠. 아, 내가 죽을 위기가 다 되니까 저 유령이 나타났구나. 당연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음과 혼돈의 이 권세를 짓밟고 우뚝 선 채로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사용된 나니라고 하는 표현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의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창조주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그 이 풍랑보다 더 큰 존재가 여기에 있으니 얘들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8절과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어떻게 예수님 뭐라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갑자기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주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저는 오히려 이 베드로의 이 우리가 살펴본 이 맥락에 근거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이 허무 맹랑한 믿음 없는 다혈질적인 사람의 우발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진실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주님, 주님이 정말로 이 창조 에고 에이미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주님이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해보는 거죠. 제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풍랑이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가능성이 보이는 위기가 아니라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목숨이 한순간에 깊은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을 비추어 봤을 때는 물 위로 걷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물 위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물 위로 걷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이 정말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저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허무맹랑한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예수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나 이제 들어갈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 금방 빠져 안 가도 돼, 아니면은 잠깐만 내가 풍랑을 잠잠하게 해줄 테니까 그때 걸어가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셔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풍랑이 멈췄나요? 안 멈췄나요? 아직 안 멈췄습니다. 풍랑이 계속 불고 있어요. 풍랑이 계속 불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세게 불자 이 베드로가 이 거센 바람이 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이 바람을 보고 빠졌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라고 하셨을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심 이렇게 탁 등장하셔가지고 얘들아 안심해라 내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풍랑 끝이야 해서 팡 멈추시면 그때 베드로를 탁 불러가지고 같이 물 위를 걸어가면 너무 멋진 이 광경 속에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약간 기차놀이를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풍랑을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빠지는 것도 그냥 두시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니 성도가 어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안전한 포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풍랑과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냥 두시고 무엇을 바라보시는 거죠? 이것을 잠잠케 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이것을 잠잠케 하시고 통제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는지 누가 이것을 바다를 잠잠케 하고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만드는 분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선물해 주셔서 아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구나가 아니로 이것을 만드시고 없애시고 이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짠 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 밤에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앉아있는데 여러분 두고 오신 일상에 많은 짐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다 끝내지 못한 일들 또 많은 학업들과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들이 산적해 있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따 11시에 딱 저 문 밖을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뿅 하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불고 있는 많은 풍랑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 풍랑 중에 거하시고 풍랑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풍랑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이 풍랑 위에 제가 한번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 하셔서 이 풍랑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랑이 잠잠해져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풍랑이 잠잠해져야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걸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안타깝죠. 베드로가 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서 예수님과 강 저편까지 건너갔습니다 라고 예쁘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구해주셨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아마 요청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 30절, 31절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 되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올라와라 이렇게 하면 갑자기 휙 해서 올라오는 거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눈짓 한 번이면 베드로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마치 약간 도루마무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지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물에 빠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빠질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빠지는 것을 보고 즉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이 마태가 소개하는 이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 안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마태복음이 마쳐질 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가 안전한 폭우와 그 푸른 초장에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즉시 우리의 손을 잡아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건지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풍랑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훈련하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33절 말씀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날마다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도 잘 해보고 싶습니다. 죄 안 짓고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기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물 위로 걸어갈 때 안 빠지고 강 저편까지 잘 걸어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참 연약하고 믿음이 작아서 금방 빠지게 됩니다. 물도 먹고 허우적대고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훈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 가득 담긴 훈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은 커져가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풍랑 없는 바다에서 그 잔잔한 바다에서 선글라스 끼고 헤엄치고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거친 풍랑 속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 풍랑 있는 바다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분이죠. 그 풍랑 위로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세팅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아주 정확하게 오류가 없는 그 믿음의 온전한 상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완전히 그냥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작동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물에 빠져도 보고 하나님 저를 좀 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인성과 그 성품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함께 나눌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말씀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킬 풍랑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곧 우리의 인생의 배가 침몰할 것만 같은 그 거센 풍랑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풍랑 위에서 함께 춤추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전히 내 삶의 파도가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즉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보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같이 가보자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파도를 넘어
삶의 파도를 넘어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아멘.
평화
걸어오시네.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삶의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